아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주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신명기 12장, 13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잘못된 거짓 종교들을 지적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방향에서 거짓된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속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심판의 칼을 들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정말 꼭대기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심판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하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짓된 종교인데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또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저들이 그 멸절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경고를 받고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그들이 하던 것을 우리도 따라 살면 혹시 가나안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결국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됐던 그러한 종교를 너희가 답습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배교도나 이교도 또는 이단자가 나타나는 것. 아마 이건 배교나 이단이라는 말이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나타날 때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도해서 함께 범죄하는 길로 끌려가려고 할 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한 몇 가지의 경우를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의 영도자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기 꿈꾸는 자는 마치 무슨 뭐 있지도 않은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좀 나쁜 의미로만 쓰여진 것은 아니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꿈을 통하여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꿈꾸는 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아주 유능한 그런 리더들인데 그들이 나타나서 뭐를 하냐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사와 기적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일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한 종들만 이적을 행하고요. 만약에 정말 성령의 사람들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 좀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일들이 100%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사인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행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놀라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끊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내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과도 아주 이제 같이 가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겠다. 알겠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들이 그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이 모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재밌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절대로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킬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죠?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이 인정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잘 맥이 통하죠. 자, 그 다음에 배교의 또 한 번의 이제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가족들이나 나와 생명을 나눌 만한 그러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배교할 때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피부치가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나의 정말 생명을 나눌 만한 친한 친구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길로 갑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서로 봐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솔직히 목회하는 저로서도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이룰 때 관계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나 프레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친구고 우리가 한 학교에 출신 동기들이고 우리가 그래도 뭐 이런 일로 엮여 있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판단하는 것은 너무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너 재수없어. 그리고 배격당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굉장히 관계적 문화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여기서 잘라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 좀 부담스럽죠? 여기에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 심지어는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좀 대단한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은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자, 신명기 13장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덕법과, 도덕법은 뭐죠? 이렇게 배교하는 문제를 악하다고 정죄하죠. 도덕법과 그 다음에 사회법, 이 특별한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형태 안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그 법으로 통용되는, 그래서 사형의 제도가 여기 나와 있지만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도덕법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죽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튼 탄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영향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지워버리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 개인개인을 놓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로 사실 더 포커스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 명예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혼탁하게 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너무 간절한 의도가 여기에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되고 잘못된 영성으로 빠져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대안이 뭔가 이거죠. 대안이 뭔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핵심 구절은 사실은 32절 한절이에요.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모든 교훈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대안입니다. 한번 조금씩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내가는 모세죠. 여기 모세. 모세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재자입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서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세가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 아울러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이 부족한 어떤 설교가를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정리되고 그것이 준비되어서 여러분께 전달되고 여러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이것이 사실인가 같이 보면서 나아가는 이제 이런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예? 이 순간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겠죠.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인간인 우리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중간에 다리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계시의 그 클라이맥스인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모세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말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고 그저 이 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모세나 여러 사람이 같이 기록한 성경이 일종의 기만이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 말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스캔들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근데 그 하나님 안 계셔.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감히 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경청해 주고 계세요. 무게감을 갖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제가 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목사로서 먹고 사니까 실제로. 결국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고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압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스캔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의 영도자로서 정말 장구하게 명예를 지키고 내가 정말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가 유리관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예루살렘에 딱 올려놓고 나를 끝까지 숭배하면서 나를 따라와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 전혀 나는 너희와 갈 수 없다. 나의 무덤은 너희가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어떤 권위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말씀됨, 말씀의 그 말씀 자체로서의 이 순수함,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이 찢겨지고 찢어지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약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진정 회개하며 가슴을 찢지 않는 사람 말씀 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파워를 과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과연 했는가?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였고 정말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그는 스스로 자기가 전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이 성경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령입니다. 명령. 이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배움의 과정은요, 단순히 토론이나 담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토론이나 담론이 불필요한가? 우리가 그러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불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고, 듣고, listen, 청종이죠. listen and obey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 이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꽂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obey죠. obey, 순종이죠. 청종, listen and obey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청종한다. 진리는 진리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얼마든지 토론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눠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퀘이커 교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단에 성경을 올려놓고 강해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미팅하우스를 만들어서 벤치를 네모나게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거기는 강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순간순간 열받는 대로,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다 담아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양심과 어떤 심지어는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자연 속에 일종의 보편적인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 상당히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훌륭하고 권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주 묻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브레인스톰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브레인스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언어를 좀 더 잘 번역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할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중요한 여기 교육이 나오죠. 교훈이 나오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생기이다. 생기로 된 것이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러나 그걸 그대로 둔 게 아니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성경 말씀이 뭡니까? 뭐 하얀 종이에 까만 잉크로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숨이다. 성경의 이 말씀의 이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숨으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숨은 생명력이다. Has life.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러한 살리는 역사의 말씀.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Origination.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은 교훈이죠. Teaching. Teaching.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Rebuking. 그 다음에는 Correcting. 바르게 함, 교정함. 그 다음에 Training이죠. 의로 교훈한다, 교육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말이죠. 기준이 되는 authority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teaching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몰라요. 무지한데 그것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내가 몰랐던 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뭘 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살았던 방식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Rebuke.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책망합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당신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물론 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아 그건 내가 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뭐 좋다 나쁘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와서 하지 마 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당신 마음이지 내가 왜 그렇게 따라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리뷰킹을 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정입니다. 교정, 코렉팅. 왜 코렉트가 되나요? 잘못됐으니까 교정이 되죠. 그럼 바른 게 있어야 되죠. 트레이닝은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교정을. 자, 여러분 손가락에요. 이 애기 손가락만 하나만 부러져도요. 뼈가 부러지면요. 이거 그대로 너덜거리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안 붙어요. 붙어도 이상하게 붙어요. 어떡하죠? 이것을 고정하죠. 단단한 것을 갖다 대고요. 붕대로 감든지 아니면 소위 기부스 한다 그러죠. 여기다 캐스트를 해서 석고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게 딱 교정을 마친 다음에 그걸 딱 붙들어 놔서 그것이 온전히 트레이닝 되도록 결국 언제 빼죠? 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한다. 이 교육, 에듀케이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올바른 교육, 반복된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워요. 자꾸 까먹는다. 그건 정보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스타일과 그 방법론과 결국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바뀌어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훈련하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보세요. 전혀 언어를 못하던 사람이 언어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장성한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보세요. 어제가 한국 학교 이제 종강인데 학생 하나가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았냐면은 우리 한국 학교 역사가 5년입니다. 5년이 이제 마쳤어요. 근데 5년 동안 클래스를 빠지지 않고 다 왔던 아이에게 상을 줬습니다. 아, 제가 좀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그 아이하고 한번 한국말로 좀 유창하게 대화를 좀 해봤으면 결과를 알 텐데 적어도 그래도 제 마음속에 5년 동안 끊임없이 커렉팅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교육이죠, 교육.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저 지난주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화록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청년 진성이를 기억하십니까? 김진성이라고 하는 학생은 한화록 교회, 즉 탈북자들 공동체죠. 청년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한화록 교회가 이름을 최근에 본향교회로 바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좀 섭섭은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근데 어쨌든 이름 바꾼 거니까. 유대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내줬던 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형제는 키가 자그마한 형제인데 티네이저 때 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얼굴은 참 밝고 이렇게 생글생글 웃기도 잘하는 그런 학생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왜? 특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이제 탈북자들은 탈북자들 청년끼리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배정이 됩니다. 공부는 하는데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가서 죽으라는 거지 거기 뭐 하러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 영어가 안 돼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영어 다 띄어요. 예? 학원을 가봤나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결국은 정말 있는 기본도 없는 걸 가지고 그래도 좀 꽤가 있고 좀 똑똑한 친구니까 가서 한번 경쟁해보라고 보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자기가 탈북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피해의식 가운데 살지 마라. 이게 어려운 얘기겠지만 너 스스로 너를 피난민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탈북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옮긴 너는 이민자라고 생각해라. 이민자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지만 그거 다 우리 받아들인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옮기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너는 북한민도 아니고 심지어는 남한의 한국민도 아니고 너는 세계의 사람이다. 너는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포부 품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줬어요. 마음에. 이 청년이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선교관에 한 6, 7주 머물면서 아침마다 요 앞에서 버스를 타고 노리스타운 트랜스포테이션 스테이션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30가에서 내리면 그 옆에 유니버시티 드렉셀 대학 옆에 있는 캐플린 칼리지라고 언어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방금 들어오질 않고 항상 보면 늦게 와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공부 끝나고 나서는 거기 대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책방에 가서 앉아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공부합니다. 어떠냐? 생동감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점점 끓어오르는 꿈들이 생기고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특별히 좋은 청년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상해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일반 교회에 인버브를 못하는지 몰라요. 이민교회 오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와서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 왔을 때하고는 좀 눈빛이 달라진 그런 청년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유대열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뭔진 모르겠는데 달라졌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것은요 피난민에서 이민자로 바뀐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놀라운 리더가 됐어. 너무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매해마다 청년들 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매년 오는 청년들이 반응도 좀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 같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진성이가 아이오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오와 간 건 제가 알았습니다. 영어 배우러 다시 왔습니다. 이건 일반 영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전문으로 이제 이 대학원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뭔데? 제가 방금 편지를 받았는데요. 유펜대학교에 나노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박사 과정에 입학됐습니다. 8월부터 기쁨의 교회 갑니다.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자, 잘 됐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돈은 누가 내냐? 걱정돼서 돈은 누가 내냐 했더니 목사님 저 얼브라이트 장학생입니다. 얼브라이트예요? 풀브라이트예요? 하여튼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학비를 보조받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물론 그 청년들 가운데 지금 주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매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식당을 개업화해서 그 사장이 된 청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보면 항상 가면 그 친구들 탁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변하더라. 예?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말씀과 교육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더라, 심령에.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저는 진성이 보고 용기를 크게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한 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올해는요, 우리가 그래서 아예 좀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처음으로 탈북자로서 그 교회에서 신학생이 돼서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 가정이 이번에 와서 훈련받아요. 여름 동안에. 참 괜찮은 친구야. 생긴 거는 정말 무슨 괴뢰군처럼 생겼어요. 겉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참 괜찮은 친구야. 설계사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됐어. 그 와이프는 남한 여자야. 애들도 있어. 와서 좀 훈련받을 거야. 여러분 너무 많이 잘해주지 마세요. 아주 빡세게 훈련할 거야. 어쨌든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육의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육이 안 되죠. 교육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말을 지키라 그래서 이 모든 말. 내가 원하는 것만 빼서 편식하도록 받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균형 있게 사고하며 살아내는 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지켜 행하라라는 말 중에 지켜라는 말이 뭐 이렇게 갖는다 이런 소유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careful,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라. carefully obey. 무슨 얘기죠?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부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좀 더 알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carefully 말씀을 나누며 말씀 공동체로, 해석 공동체로, 신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너희는 carefully 행하라. 이렇게 고민하며 수고하며 행동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인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또 이 예언의 말씀에 빼지 말라. 만약에 더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모든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더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빼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다 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예언들,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결국 피날레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단어적인 의미, 뭐 글자 하나 빼고 넣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총체적인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오묘하신 뜻 전체를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구원의 의미를 막 뒤틀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의 특성을 보자면 항상 더하든지 빼든지 한다는 것이죠. 더함의 종교, 이 religion of addition, 종교 중에 이 더하는 종교가 사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요, 기독교가 확장하는 과정 속에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주위 사람들은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이슬람은 시작할 때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용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특별한 분이라고 심지어는 동정녀 탄생까지도 그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더했죠. 심각하게 더했죠. 모하멧이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꾸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받았다. 그것이 더 중요한 권위가 된다라고 증거를 하죠. 미국의 토종 이단은 몰몬이죠. 몰몬 종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수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가는 여정 마지막 그 돌아오는 비행기 타는 장소가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관광을. 왜냐하면 거기 그거밖에 관광이 없어요, 솔직히. 60% 이상이 몰몬이고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경제적, 문화적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몰몬들입니다. 파이어들입니다. 브리겜 영이라는 사람이 그쪽에 몰몬 교도들을 데리고 가서 개척한 완전 개척지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야, 정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몬의 문제는 뭐죠? 역시 조셉 스미스가 어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숨겨두었던 중요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몰몬경을. 여러분 몰몬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어디서 봤지? 봤어요 분명히. 호텔 다니시는 분들. 메리엇 호텔이 몰몬 사람들이 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메리엇 체인이 얼마나 많아요. 가는 곳마다 한번 그 빼람도 안 열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면 빨간색 성경, 기도원 성경하고 그 옆에 파란색 몰몬경이 항상 있습니다. 두 개가. 더했습니다. 자, 이 더함의 종교의 동기가 뭘까? 글쎄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empowering, 힘에 더하는 숫자가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쾌락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끔하게 신앙을 정리해 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체결하고 살자.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뭐 담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니 왜 탐구를 합니까? 왜 가나안 종교를?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잘못된 종교심. 인간의 욕망을 더 깊이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왜 자꾸 더 들어가느냐. 진리의 기준을 떠나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들어갑니다. 어두움의 세계로. 어두움의 세계로. 뭐 요새 특별히 뭐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역, 에스테릭의 영역에서 깊이 탐구하며 들어갑니다.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고요. 별 욕 나올 뻔했어요. 금방. 하여튼 별 일들을 다 해요. 거기 들어가고 별아별 짓들을 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끝까지 탐구합니다. 더 들어가. 더함의 종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니드 베이스입니다. 나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종교를 탐구하고 신들을 만들어내요. 나를 위하여.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교에는 아세라와 바알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가나안 종교가 춤추는 날이에요.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죠. 천둥과 번개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흙. 생육과 번성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받아 땅이 그 비를 받아서 흡족한 그 비를 받은 땅이 풍요로운 과실을 맺어내는 것이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토록 아세라와 바알에게 빠졌을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야 여기서 잘 살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 야, 미국 오면 영어 해야지. 가나안 들어가니까 역시 가나안에 여기 뭐가 있어. 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풍요로움, 번영,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쾌락입니다. 쾌락. 그거예요. 인간은 더 많은 풍요로움, 더 많은 것, 그 다음에는 나를 좀 만족시켜보려고 쾌락. 아니 왜 가나안 종교가 쾌락입니까? 가나안 종교는 본질이 쾌락이에요. 너무 많은 상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비를 뿌리고 땅은 것을 받고. 그래서 가나안 종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의 실제적인 종교 행위는 창녀들 데리고 노는 거였어요.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종교 사제들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들. 결국은 쾌락, 쾌락을 극치로 끌고 가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받아 보겠다. 이게 더함의 종교. 몰렉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옵니다. 뭘 한다고요? 자녀들을 불러 태워요. 왜? 자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만족, 그것보다 더 다른 만족, 뭐 이렇게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예요. 불을 태워서라도 신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아들 내놨으니까 이것도 내놓으시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입다라는 사사가 크게 실수하죠. 암몬인가요?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나를 처음 집에서 나와 맞이하는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태워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기가 전쟁 이겨서 집으로 돌아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거기 누가 나오겠냐고. 강아지가 나오겠어요? 송아지가 나오겠어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딸이 나왔어요. 그 딸이 누구예요? 무남 동녀래.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아니면 누구였을까? 와이프? 와이프가 나오길 기대했나? 하여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애꿎은 딸 하나 죽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무심하다. 하나님이 뭐가 무심합니까? 이건 잘못된 서원입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은 뭐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진정한 신에 대한, 왕에 대한 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즉 권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섬기는 신이 아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꺼리는 일이다. Abomination.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저주하는 아주 악한 행위들이다. 그런 걸 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에덴의 사람들처럼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그냥 땡기는 대로 내가 복 받는다니까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기준을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된 종교가 뭔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인자를 베풀어야 하는지, 왜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치워놓고 몰렉 섬기는 이 무속 종교, 뭐죠? 윤리성이 없어요. 거기는 윤리라는 거 없어요. 그냥 땡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더 하거나 빼지 마라. 뺨의 종교 이야기할 시간은 지금 없네요. 뺨의 종교, 뺀다는 건 뭐죠?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교리들을 뭐하러 갖고 있으냐, 다 버리자. 실용적인 것만. 아무리 유용한 것이다더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학적인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It works.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자, 우리 교회가 뭐 10년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와서 좀 배워라. 그래도 좀 배울 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적과 기사의 종교. 뭘 뺐죠? 뭘 더했죠? 무엇이죠? 그 안에 중요한 건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하여 너희를 테스팅한다. 검증하시는 하나님, 검증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검증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whole counsel 앞에 진실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으로 갈망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정말 pay attention 하는가?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정말 이미 자기의 마음은 다 정해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거 잘못된 길입니다, 돌이키세요, 그건 다 알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뺨의 종교, 더함의 종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네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